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이 이란과 관련된 전쟁에서 당사자이지만 우리 눈에 지금 잘 안 띄고 있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본연구소에서 이스라엘 이야기 참 많이 했는데 지금 미국이라는 원체 큰 덩치와 이란이 이제 맞붙고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당사자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건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계속적인 이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지난 2월 28일 개전 이후에 최근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리고 서로 공격한 양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그러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시면 이란 서부 지역이 지금 집중적으로 타격을 이제 받고 있다. 그리고 테헤란 지역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주변 국가 뭐 쿠웨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UAE라든지 카타르, 바레인 이런 지역들을 공격하지만 가장 많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지역은 역시 이스라엘이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은 반드시 내가 그냥 두들겨 맞고 있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참에 완전히 이제 이란을 불구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초반에 대량으로 발사돼 있던 탄도미사일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란의 여러 가지 이제 공격 능력이 많이 상실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공격 능력의 약화에는 이스라엘이 제공해주는 정보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 공격기들의 이제 정확한 타격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제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이제 불구대천의 이제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너가 이 지구상에 사라져야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라고 으르렁거리던 국가였는데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실제로 이제 붙는 거고 작년보다 훨씬 그 타격의 정도는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이나 이란이나 서로를 증오하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소멸과 뭐 파괴를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왔죠. 사실 이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그리고 이제 미사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자기들의 이제 존립에 위해가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이제 없겠습니다. 이란은 되게 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핵을 쏜다라고 그러면 뭐 테헤란 날아가고 몇 군데 날아갈 수 있습니다만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 그리고 페르시아 민족 전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어요. 1억 가까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없애버릴 수는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상황이 다르죠. 만약에 정말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고 그것을 미사일에 탑재를 해가지고 발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한 두 발 정도만 제대로 맞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정도로 작고 인구도 작은 그러한 나라인 거죠. 어쨌건 이 두 나라는 치열하게 그동안에 오랫동안 물밑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서로 주고받아 왔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은 이제 불의 고리라고 이름 붙인 이제 프록시라고 하는 대리 세력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데 성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뭐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프록시들을 동원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 그리고 테러 이런 것들을 해왔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뭐 하마스 등에 대해서 매년 수천만 달러씩을 이제 지원을 해왔고 결국 이러한 모든 단체들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었습니다. 하마스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감청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제 이란으로부터 제공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만 이란이 작년에 헤즈볼라에 지원해 준 액수도 한 10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반드시 격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쪽 입장은 그렇습니다. 2000년 이후에 이란 또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여러 세력으로 인해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3,50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이야기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스라엘 때문에 죽은 아랍인들 뭐 그리고 이란의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뒤에다 영자 글쎄요 하나 정도는 충분히 붙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앙숙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지금 열전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그러니까 팔레비 국왕이 있던 그러니까 이란이 왕정이던 시절에는 되게 끈끈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1980년대에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뭐 적대적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양쪽이 멀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80년대 내내 이란 이라크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너무 먼 이제 그러한 상대였던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당장 코앞에 팔레스타인 피에로와 이런저런 전투를 치르기 바쁜 상황에서 이란이라는 저 멀리서 확성기로 들고 이스라엘 죽어라라고 외치는 세력은 좀 멀리 놔둬도 되는 이제 그러한 존재였죠. 이러한 것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라고 생각해 보면 1990년대부터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 클린턴 대통령, 그다음에 라빈 총리, 그리고 이제 아라파트, 이제 피에로 의장 이 세 사람이 이제 악수를 하는 역사적인 사진이 있습니다.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어쨌든 이제 이 라빈 총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팔레스타인과의 이제 평화 협정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을 한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빈 총리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누가 이제 이스라엘의 위협인가라는 것을 또 고민했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 머릿속에 있는 항상 안보에 관한 민감증이 이제 작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라빈 총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란과의 어떤 적대적 관계 그리고 이란 정권의 호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정보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릴 수 있는 이스라엘 공군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 능력을 확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공군이 장거리 타격 능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양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1990년대 라빈 총리 시절 때부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IDF 이스라엘 이제 방위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F-16 같은 경우에도 이런 컨퍼멀 탱크 같은 걸 붙여 가지고 장거리 타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이 이 시기부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등장한 이후부터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심 적대 세력으로 이제 간주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유엔 총회 이러한 도표를 들고 나가지고 이란의 어떤 위험성을 수차례 이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란의 핵 능력이 지금 90%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목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걸 놔둘 수가 없고 이것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라는고 이제 주장하는 이제 이러한 논리로 삼았던 것이었죠. 어쨌든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란에 대해서 이제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양쪽 다 매우 껄끄러운 상대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 히틀러를 동일화시키는 이제 그러한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나가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란과 미국은 핵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미국이 다 내줬구나라고 싶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뭐 국내외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과거 미넨 회담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체임벌린 영국 수상이 체코 병합에 대해서 히틀러와 회담을 했었죠. 그래서 미넨에서 회담을 한 다음에 지금 히틀러가 서명한 종이를 들고 와서 이게 평화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히틀러의 더 큰 야망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결국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라는 논리를 이스라엘도 차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한번 양보를 하면 결국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중동지역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핵합의가 이제 붕괴된 이후에 2019년부터 다시 이란이 이제 핵농축을 시작할 때도 다시 히틀러가 라인한트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프랑스에 내줬던 뺏겼던 이제 그 지역을 다시 점령했던 라인란트 이제 재점령을 이제 비유로 들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라고 이제 위협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은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히틀러에 대해서 유화책처럼 더 큰 침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인 거죠. 어쨌든 2월 28일 날 이제 시작된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현재 결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거나 이란의 이제 정권이 레짐 체인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전쟁이 원하는 대로 됐냐 안 됐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이제 미국 입장이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달성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핵, 미사일 과 관련돼 있는 능력들 상당수를 지금 타격을 했고 지금도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 저장고에 있는 미사일 그리고 운반 차량을 타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부품, 원료 그리고 그것을 가공하는 시설까지 쫓아가면서 지금 타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메네이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이란의 주요 지도부들을 지금 사살하거나 폭사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도자들은 승리 그리고 국민들은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에 치렀던 12일간의 전쟁에 비해서는 훨씬 견딜만하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란이 없어진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중동에서는 대이스라엘이 그 중동을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커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뇌내 망상을 이제 펼치는 이제 그러한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유무용적으로 위협한 것은 맞으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의 저런 입장들도 일정 부분 뭐 이해는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전쟁 그리고 여기에 참전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득을 본 사람은 누구냐라고 보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네타냐후 총리죠. 네타냐후 총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3년이죠.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천여 명이 넘는 국민들이 살해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만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큰 과오로 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가자 침공으로 이제 덮었죠. 그리고 그 전에 제기되고 있던 부패 관련 재판도 전시내각이라는 명분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2026년 올해는 선거를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사실 승리를 장담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인데 이 전쟁으로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23년 10월에 하마스 침공 이후로 진행됐던 지난 2년 5개월, 2년 6개월 정도의 대서사가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거학을 때려눕히기 직전의 상황이고 여기서 좀 견디고 힘을 내서 더 두들겨 패면 이란이라는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존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서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어떤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던 이란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어떠한 그러한 영웅적인 정치인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단순히 이제 이란을 눌러놨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질서를 영원히 바꾸는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영웅으로서 자기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생각만 해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서 이란을 때리는 것보다 미국까지 나서서 때려주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훨씬 안전하고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만 과연 이스라엘이 그렇게 희희낙낙할 상황일까를 한 번 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2023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방비가 얼마나 치솟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국방비가 대규모로 투입된다라는 것은 국가 살림에 여러 가지로 주름살이 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2024년 8% GDP 8.8% 정도 수준까지 이제 갔었습니다. 2025년에는 7% 그리고 최근 올해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 6.5% 정도까지로 이제 잡아놨는데 상당히 높은 이제 방위비를 계속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경제 그리고 이스라엘 재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무리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발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왔죠. 그래서 중동 전쟁을 한창이던 60년대, 70년대 그리고 레바논 전쟁을 치르던 80년대까지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병영 국가였어요. GDP에서 GDP 대비 한 30%, 20%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이제 그러한 나라였던 거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 쭉 내려와서 이제는 한 4, 5%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이 지금 다시 살짝 올라가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방위비 지출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부담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떠받치던 내수 산업을 떠받치던 한 축이던 이제 관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한 상태입니다. 누가 지금 성지순례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관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60% 이상 뭐 많게 잡으면 거의 뭐 다 없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문제를 이제 방위비 대고 그다음에 피해 입는 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돈을 쓰다 보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재정 적자는 점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 적자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로 이제 한 8%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이스라엘 자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인력의 이제 해외 유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징집이나 이런 걸 피해서 해외로 계속 도망가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더 큰 진짜 노동력의 부족은 어디서 나오느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화면 보시죠. 화면 보시면은 2023년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 공격이 있기 그 직전 상황까지로 대충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비중을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까만색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비중이에요. 건설 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노란색이 이제 해외 노동자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인도 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건설 산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가 됩니다. 건설 노동시장에서 다 쫓겨났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없어지니까 노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인도로부터 지금 많은 노동력을 들여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비교적 최근까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들을 우려를 해오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유대주의 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래도 이스라엘과 함께 호흡을 맞춰오려고 했던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이제 바라고 현재까지는 똘똘 뭉쳐서 전쟁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비중은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국민 같은 경우는 82%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60% 이상의 국민들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점은 이제 네타냐후 총리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와 관계없이 이번 전쟁을 지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결속이 잘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도 있지만 아랍계 사람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랍계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유대계만 조사를 해보면 자그마치 91%의 사람들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이 2월 말에 시작됐으니까 보통 3월 말, 4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참고 버텨야 돼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불만이 이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예비군이 지금 계속적으로 동원이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가자지구와 관련돼서 예비군들이 대거 동원됐다가 또 좀 이제 해제됐다가 다시 또 동원이 되는데 그래도 원래 작년 올해 초까지 한 5만 명 정도의 예비군이 동원된 상태에서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이스라엘군이 지금 10만 명의 다시 병력을 예비군을 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비군 동력이 15만인데 이스라엘처럼 작은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병력을 동원하다 보면 일상 경제, 사회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당연히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진짜 끝일까라고 이제 걱정하는 그러한 견해도 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공했어.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12일 동안의 전쟁에도 분명히 이란을 두들겨 가지고 불구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지금도 드론이 날아오고 있다. 과연 이번이 끝일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거죠. 어쨌든 외부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주의 제도가 분명히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결속이 약화됐고 정부 신뢰도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기스러운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을 두들겨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진짜 가능할까라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작년에 12일 동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 방공망을 붕괴시켰다. 주요 미사일 및 로켓에 대해서 무력화를 시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란을 공격을 함으로써 머리 위에, 이스라엘 머리 위에 있던 이란이라는 무서운 칼날을 제거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왜 또 때리죠? 1년도 안 돼서 다시 칼날이 재상이 됐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는 자관 이번에는 이란 정권의 이스라엘 위협 능력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번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은근히 밑에 깔아놓는 거죠. 다시 세력이 커지면 가서 또 때리고 할 테니까 자관 이번이 끝이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를 은근히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 현재로서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지만 미국과 이란이 어떤 식으로든 타협을 보고 과거와 다른 이란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이 중동 상황을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중동 질서는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써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주변 국가와의 끊임없는 분쟁을 통해서 상대방이 좀 커지면 때리고 커지면 때리고 하는 이걸 뭐 양털깎기라고 해야 되나요? 풀깎기로 해야 되나요? 자관 이런 전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일 먼저 보여드렸던 지도에서처럼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을 다시 때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경로에 있는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가는 게 최단 경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운이 더해지면서 시리아, 이라크는 거의 뭐 약체화 시켜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하면 이란을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데 이거 안 때릴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이란을 만만하게 보고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원하던 안보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요원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단기적으로 똘똘 뭉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총선을 앞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누가 다음번 총선에서 승리를 할 것이냐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의회 같은 경우는 한 120 정도인데 절대로 한 당이 과반수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61석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있는 리쿠드당 하고 그다음에 극우 세력들이 연정을 펼쳐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현재 전쟁 이전 그러니까 2월 달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재 집권 여당은 한 50석 내외 그리고 야당이 한 60석 내외가 돼서 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일 정당 기준으로 보면은 네타냐후의 리쿠르당이 가장 1당이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정치권 내부적 특히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확실하게 네타냐후를 물리치고 압도적인 정당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과반을 훨씬 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냐. 아랍 정당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랍계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랍계 주민들을 대표하는 정당들도 의석을 가지고 있고 의회 진출에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네타냐후 쪽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유대계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뜻 손잡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제 조기 총선 그러니까 빠르면 한 5월 정도에 총선을 실시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끝났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와 같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 끝 이렇게 선언을 했다. 라고 하면 네타냐후 총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과반이 확보가 안 되면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당분간 임시 총리 같은 역할로 권력을 이제 유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타냐후 총리의 스타일로 봤을 때 보면은 끊임없이 기회를 엿보다가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와중에 다시 한번 총선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전쟁이라는 것은 집권하고 있는 세력한테 상당히 유리한 것은 분명하고 과연 이스라엘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자, 문제는 해결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쪽으로 나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또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과연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과 합동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여러 인사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스라엘한테 장기적으로 과연 안전하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일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과거와 달리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미국 뒤에 숨어 있죠. 그리고 작년에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돼 있는 논란들을 이제 사례 삼아 가지고 강력한 언론 통제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스라엘도 이번 전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내부 갈등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기겠다. 이기고 나면 문제가 해결돼라는 주문을 지금은 외우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지만 이것이 길어지거나 그리고 정치로 다시 연결된 선거로 연결됐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